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13개 들어있습니다. 그 양을 다 합치면 신약 성경 3분의 1이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13서신 가운데에 어느 서신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로마서를 가리켜서 복음의 진수 혹은 복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서신서들은 사도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자신이 디도, 디모데, 빌레몬처럼 이미 만났던 사람에게 자신이 세운 교회 혹은 이미 만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웠다. 혹은 디도, 디모데, 빌레몬처럼 자신이 이미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들에게 말로서 복음을 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교회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혹은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12개의 서신서들이거든요. 따라서 그 서신서 내용들 속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서 말로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다다르기 전에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였는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뭔가 그릇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로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 전에 글로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쓴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를 담을 수밖에 없죠. 글로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성경에서 로마서를 제외한다고 하면 신약 성경은 존재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말만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가 하나의 반지라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반지의 가치는 반지의 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에 있잖아요. 그죠? 태가 좀 값어치가 떨어져도 정말 좋은 보석이 박혀 있으면 그건 좋은 반지입니다. 그런데 태가 아무리 값져 보인다 할지라도 보석이 빠져 있다. 그건 반지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제외하면 보석 없는 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뱅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라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자 선행적으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던 친구들, 동료들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보다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알고 정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말에 친한 친구들을 모시고 내가 아주 저녁을 한번 멋지게 베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장소를 예약을 하고 거기에 한 사람당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저녁을 이제 베풀기로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50명을 내가 불러야지. 그리고 친구들 리스트를 쭉 놓고 내가 50명을 일일이 다 뽑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뽑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전화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50명 리스트를 만들었어도 오라고 연락하지 않으면 그 상관없는 거예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면 한 사람은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뱅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랬습니다. 내 같은 죄인도 한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집어서 불러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 로마서 8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까진 좋은데 부르셔서 혼만 내시면 안 부르시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의 필승 불패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내가 천하에서 파렴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필승 불패,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서 부르시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공포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필승불패의 은혜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신비스럽게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이죠. 이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무의미하게 내 인생을 험악하게 갉아먹는 인생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주님의 이 신비스러운 구원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그 옛날 삶을 반복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고 주님께서 선행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필승불패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신비스러운 길 위에 나를 맡기는 것이죠. 나를 구별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구원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살아갑니다. 를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밥티소라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셔요. 자, 우리가 물에 잠길 때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물에 고개를 푹 넣어서 잠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안에서 숨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딱 멎습니다. 참고 물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뭔가? 이제 끝까지 그릇되었던 옛 삶이 죽는 겁니다. 물 속에 제가 들어갔죠?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내밀면서 다시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옛 사람이 죽고 다시 고개를 내밀고 하고 쉰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구원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의 말 그 자체의 본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마음이 변한 바로왕이 전 이집트 군대를 끌고 추격해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름 안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 선조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날 홍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몇 번을 읽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워놓고 너희들 세례받기 원하느냐 문답한 적 없잖아요. 너희들 저기 들어가서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내가 물 뿌려줄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했단 말이죠. 자, 아까 세례라고 하는 말 뜻 자체 밥티조라고 하는 것이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멈추는 순간에 옛 사람은 죽고 나오는 순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세례였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옛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획이 그어지는 예식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속에 100번을 잠겨도 내가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한다. 그 사람은 세례교인일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식, 어떤 모양의 형식적 절차를 거친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의 거듭남의 획이 그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가리켜서 왜 세례라고 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죠. 그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갔죠. 그죠?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진 채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마자 홍해는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옛날의 이집트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닫혀버렸습니다. 옛 삶과의 단절이에요.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어둠과 노예 생활하던 옛 삶이 끝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뒷길은 막혔고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옛 삶의 죽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시작이라는 획이 그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홍해 도강을 가리켜서 세례였다. 우리 조상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건너면서 새로운 삶의 획이 그어져서 본질적 세례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해 주시는 선행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그리고 그 허물투성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자녀로 세워주시는 필승불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선행적 은혜,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필승불패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님의 연합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나의 옛 삶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획이 그어지는 것이 세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과의 연합인 세례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그 그리스도 옷 속에 저는 감추어지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 뭐만 보여요? 그리스도만 보이시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짐을 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옷을 입고 있던 죄인 된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때 그 옷을 입고 있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어서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옷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망정, 우리의 영은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시작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모세의 홍해를 세례라고 정의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신 구약 최초의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이 패역했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아 방주를 완성하지요. 그죠?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살 보금자리를 다 만들고 또 그 짐승들과 노아 식구들이 먹을 음식까지 식량까지 다 준비해서 미리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온갖 짐승과 새를 다 보내셨죠. 그죠? 그래서 노아 식구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새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다 들어가고 나니까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은 절대로 못 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못 열어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 이후부터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 이 홍수는 뭡니까? 세례였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방주에는 자체 동력이 없다 그랬죠. 키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던 노아의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순간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길만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비야말로 노아 식구들에게는 세례가 되는 것이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떠올랐고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죠? 노아가 미친 사람이라고 왜 저런 방주를 짓느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비가 오나 보다 하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지나고 계속 쏟아지고 이거 아니구나. 와서 방주 앞에서 두드렸겠죠. 그죠? 그러나 문은 안 열려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비가 오면 올수록 그들은 물 속에 휩쓸려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올수록 방주는 높아져요. 방주는 올라갑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방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꺼져가고 노아는 올라갑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비가 오면 올수록 방주가 점점 떠오르다가 방주 밑바닥이 땅에서 턱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방주가 어떻게 해요? 떠다닙니다. 노아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 세상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비가 많이 와서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력이 활발한 사람은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 하다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방주는 그 가장 높은 곳보다 15규빗 더 위에 있습니다. 6.84m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6.84m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6.84m, 한 2층 정도 높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6.84m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과 삶의 차이요. 구원과 심판의 차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차이요. 그 차이는 영원한 차이단 말이죠.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어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왜 그들만 남았습니까? 노아 식구들이 방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식구들이 옷 입고 있던 그 방주가 누구예요? 누구의 모형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례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지만 방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홍수 속에서 계속 높아지고 그들만 남는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다가 이 세상 끝날, 모든 것이 끝날 때 영원한 생명의 옷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우리를 그분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보십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어되 오직 노아와 그 노아의 공표를 하시고 각자 자기 이름을 써넣어 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써놓고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제철이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다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 방주에 있던 자, 거기를 줄을 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 말로 바꾸십시다. 한 번에 다 바꾸면 헷갈리실까봐 지금 두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읽어요. 노아는 자기 이름을 붙이고 방주에 있던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시작 23절 진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제철이와 그와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이 세상 끝날 그 다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우리는 영원히 남는 존재들이니까. 이것이 세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세례받으시는 분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비규환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오는 만큼 노아가 탄 방주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것보다 더 6.84m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이 시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귀로 듣게 해주시고 영어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08년도가 끝나갑니다. 혹 1년 동안 자신의 뜻이 무산됨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높임받는 자인지 깨닫게 해주심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08년도 연장선상에서 맞는 2008년도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날들로 엮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확실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